연구기사 16. 6월 17일에서 23일 주. 죽음에 관한 진리를 옹호하십시오. 주제 성구. 우리는 진리에 영감받은 말과 거짓에 영감받은 말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노래 73번. 담대함을 주소서. 소개. 사탄과 악귀들은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러한 거짓말 때문에 많은 비성경적인 관습이 생겨났습니다. 이 기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관습을 따르도록 압력을 가할 때 여호와께 충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2항. 기억 질문. 사탄은 사람들을 어떻게 속여왔습니까? 니은 질문.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은 인류 역사 시초부터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사탄의 거짓말 가운데는 죽음과 사후 생명에 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 거짓 가르침 때문에 많은 관습과 미신이 생겨나 널리 퍼졌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형제 자매들은 가족이나 지인이 사망할 때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야 합니다. 유다서 3절. 그와 같은 시험에 직면할 때 어떻게 하면 죽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확고하게 옹호할 수 있습니까? 동료 그리스도인이 하느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관습을 따르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그를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습니까? 이 기사에서는 그에 관해 여호와께서 어떤 점들을 알려주시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2항의 사파 설명. 사별의 아픔을 겪는 사람을 증인 친척들이 위로하는 모습. 사파에 딸린 문구. 여호와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관습에 참여하지 말고 사별의 아픔을 겪는 친척들을 위로하십시오. 죽은 사람의 상태에 관한 진리. 사망. 질문. 최초의 거짓말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려면 여호와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이러한 간단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창세기 2장 16, 17절. 그런데 얼마 후 사탄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뱀을 통해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하와는 그 거짓말을 믿고 열매를 먹었습니다. 나중에 아담도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6절. 그 결과 인류는 죄와 죽음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4, 5항. 질문. 사탄은 어떻게 인류를 계속 속여왔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죽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죽음에 관한 거짓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탄은 또 다른 거짓말들을 지어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사람의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그와 비슷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이 그런 거짓말에 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에 관한 사탄의 거짓말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갖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적으로 여깁니다. 6, 7항. 기억 질문. 사탄은 죽음에 관한 진리를 감출 수 있었습니까? 니은 질문. 성경 진리를 알면 어떻게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탄은 온갖 노력을 했지만 죽음에 관한 진리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죽은 자의 상태와 희망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위로가 되며 죽음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죽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들이 사후에 겪을 일에 대해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더는 살아있지 않으며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마치 깊이 잠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죽은 사람이 시간이 가는 것을 모른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었다가 수백 년 후에 부활되는 사람도 지나간 시간이 단지 눈 깜빡할 정도의 짧은 순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한 진리는 정말 명확하고 간단하고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 진리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탄의 거짓말과는 정말 다릅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를 중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얼마나 해로운 영향을 끼쳐왔는지 더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에 관한 사탄의 거짓말은 어떤 면에서 여호와를 중상하는 것입니까? 그 거짓말은 그리스도의 대속희생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약화시킵니까? 그 거짓말은 어떻게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가중시킵니까? 사탄의 거짓말은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파랑, 질문. 예레미야 19장 5절에 따르면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한 사탄의 거짓말은 어떻게 여호와에 대한 중상입니까?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한 사탄의 거짓말은 여호와에 대한 중상이다.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이 불 속에서 고초를 당한다는 거짓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르침은 하느님을 중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합니까? 사실 그것은 사랑의 하느님에게 마귀와 같은 잔인한 특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러한 중상에 대해 어떻게 느낍니까? 더 중요한 것으로 여호와께서는 그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분명 그분은 모든 잔인한 행동을 미워하십니다. 예레미야 19장 5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불살라 바치려고 바알의 산당들을 지었다. 그것은 내가 명령하지도 말하지도 않은 일이며 내 마음속에 떠오른 적도 없는 일이다. 구황, 질문. 사탄의 거짓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5장 13절에서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대속희생에 대한 믿음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죽음에 관한 사탄의 거짓말은 그리스도의 대속희생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시킨다. 사탄의 또 다른 거짓말은 사람에게 불멸의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인류에 대한 역사상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15장 13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3장 16절.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매우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15장 13절.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 소중한 선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가르침에 대해 여호와와 예수께서 어떻게 느끼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10항. 질문. 죽음에 관한 사탄의 거짓말은 어떻게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가중시킵니까? 사탄의 거짓말은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가중시킨다. 자녀와 사별한 부모는 하느님께서 하늘에 천사가 더 필요해서 자녀를 데려가셨다는 말을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탄의 거짓말은 부모의 고통을 덜어줍니까? 아니면 더해줍니까? 또한 지옥불이라는 거짓 교리는 교회의 가혹 행위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그들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기둥에 묶어 화형시켰습니다. 스페인의 종교 재판에 관한 책에 따르면 그처럼 잔인한 판결을 내린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단자들에게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것일 뿐이며 그렇게 하면 그들이 죽기 전에 회개하여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은 죽은 조상들을 공경하거나 그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거나 그들에게 축복을 간청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벌을 받지 않기 위해 그들을 달래는 의식을 행합니다. 슬프게도 사탄의 거짓말에 기초한 신앙은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하며 오히려 불필요한 염려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성경 진리를 옹호하는 방법. 12장 질문. 좋은 의도를 가진 가족이나 친구들이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까?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면 좋은 의도를 가진 가족이나 친구들이 죽은 사람과 관련된 비성경적인 관습을 따르도록 압력을 가할 때에도 여호와께 순종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망한 사람을 사랑하지도 존경하지도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지 모릅니다. 또는 우리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인가 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성경 진리를 옹호할 수 있습니까? 이제 다음에 나오는 성경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12항 질문. 죽은 사람이 관련된 어떤 비성경적인 신앙과 관습이 있습니까? 비성경적인 신앙과 관습을 멀리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카리브해의 한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도 혼령이 남아서 죽기 전에 자신에게 해를 준 사람에게 벌을 준다고 믿습니다. 한 참고 자료에 따르면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러한 혼령이 지역사회에 재앙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집에 있는 거울들을 가리고 그의 사진들을 벽 쪽으로 돌려놓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부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죽은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근거한 미신을 믿거나 그러한 관습에 어떤 식으로든 결코 참여하지 않습니다. 13항 질문. 어떤 관습이 성경에 어긋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야고보서 1장 5절의 권고를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어떤 전통이나 관습이 성경에 어긋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느님께 계속 청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 출판물을 조사해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회중 장로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신 결정해 주지는 않겠지만 이 기사에 나온 것과 같은 성경 원칙들을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분별력을 훈련할 수 있으며 그러한 분별력이 있으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14항 질문.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 32절. 특정한 전통이나 관습에 참여할 것인지 결정할 때 우리의 결정이 다른 사람들, 특히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불필요하게 증인이 아닌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들에게 존중심 있게 말할 것이며 그것은 여호와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들과 다투거나 그들의 전통을 비웃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력 있고 존중심 있는 태도로 사랑을 나타낸다면 반대자들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15, 16항 기억 질문.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밝히는 것이 왜 지혜롭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니은 질문.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됩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임을 밝히십시오.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자신이 여호와 하느님을 숭배한다는 것을 미리 알린다면 그들의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겨도 대처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모잠비크에 사는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카롤리나와 나는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가족들에게 죽은 사람을 더는 숭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결정은 아내의 언니가 사망했을 때 시험을 받게 되었죠. 우리 지역에서는 죽은 사람의 몸을 목욕시키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런 다음 목욕물을 쏟아버린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3일 밤을 자야 하죠. 사람들은 이 관습이 죽은 사람의 넋을 달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의 가족은 3일 밤을 자는 일을 아내가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프란시스코와 카롤리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관습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가족은 화가 아주 많이 났어요. 우리가 죽은 사람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앞으로 더는 우리를 찾아오거나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미 가족에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 설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화가 나 있는 동안 그 문제에 대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친척들은 우리가 이미 우리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냐고 하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기까지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가족과 친척들은 감정이 누그러졌고 우리는 그들과 평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친척들은 우리 집에 와서 성경 출판물을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죽음에 관한 진리를 옹호하는 우리의 입장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나는 좋은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좋은 소식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 곧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사별한 사람을 위로하고 지원하십시오. 17항 질문. 사별의 아픔을 겪는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가족이나 친구를 사별한 동료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에게 진정한 친구이자 고난의 때를 위해 태어난 형제가 되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잠언 17장 17절. 특히 사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성경에 어긋나는 관습을 따르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그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사별한 사람을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성경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18항 질문. 예수께서는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분의 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로마서 12장 15절.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눈물이 말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와 많은 벗들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예수께서는 4일 후에 그곳에 오셨을 때 곧 나사로를 부활시킬 것이었는데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의 눈물은 그분의 아버지 여호와의 감정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그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마리아와 마르다는 분명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들도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느낄 때 자신이 혼자가 아니며 언제든 자신을 도와줄 사랑 많은 친구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9항 질문. 사별한 동료 그리스도인을 위로할 때 전도서 3장 7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7절. 사별한 동료 그리스도인을 위로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잘 듣고 그가 거친 말을 하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는 사별의 아픔에 더해 증인이 아닌 친척들의 압력 때문에 큰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에게 힘과 명료한 사고력을 주실 것을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 간청하십시오. 시편 65편 2절. 상황이 허락한다면 성경을 함께 읽으십시오. 아니면 우리 출판물에서 격려적인 체험기나 그 밖에 적절한 기사를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20항 질문. 다음 기사에서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죽은 자에 관한 진리와 기념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놀라운 미래를 알고 있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용감하게 성경 진리를 옹호하고 모든 적절한 기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사탄이 사람들을 영적 어둠에 가두어 두기 위해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인 영매술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마귀에 덫인 영매술이 관련된 관습과 오락을 왜 멀리해야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죽은 사람의 상태에 관한 진리를 아는 것은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죽음에 관한 사탄의 거짓말은 어떤 해로운 영향을 끼쳐왔습니까? 죽음에 관한 진리를 어떻게 옹호할 수 있습니까? 노래 24번 여호와의 산으로 오라. 기사를 마칩니다.